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강물은 흐르고 역사 또한 흐른다. 그리고 북한의 평양을 가로지르는 대동강. 대동강 역시 흐르고 역사 또한 흘러가고 있다. 이 강물은 알고 있으리라.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된 대한민국과 세계 최악의 경제 후진국으로 추락한 북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인가? 한때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 노선을 걸었던 중국.
1978년 11届 三中全会前, 中共召开了中央工作会议。 会上邓小平发表了解放思想实事求是团结一致向前看的讲话。
중국 역시 세계적인 흐름을 재빨리 읽었고 과감하게 개혁개방을 단행해 지금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한때는 공산주의를 선택했다. 세계적인 흐름이 시장경제 자본주의로 흐르는 것을 깨닫고 개혁개방을 단행한 나라는 수없이 많다.
베트남을 변화시킨 것은 지난 86년 공산당이 채택한 도이모이 정책입니다. 개인에게 땅을 제공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했습니다.
웬남도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한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노선을 걸었던 수많은 나라들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선택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의 노선을 버리고 시장경제를 선택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21세기 세계의 흐름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구상의 유일한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은 세계사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자유조선방송 특집 실화방송 10부작 역사의 진실 제7부 세계사의 흐름을 거스른 김정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기계들. 24시간이 부족하다. 일손이 부족해 지방에 사는 젊은 청춘들이 도시로 몰렸다. 1970년대 한국 대도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모습이다. 그 결과 한국의 경제는 1986년부터 2년 동안 유례없는 대호황을 누린다. 1987년의 경제 성장률은 무려 12.3%. 전두환 대통령 집권 말기의 일이다. 부두가에는 수출품을 가득 실은 배들이 횟고동 길게 울리며 세계 시장을 향해 닻을 올렸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 경제 성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 달러 가치나 국제 석유 가격도 한국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것. 국제 석유 가격 역시 떨어지면서 한국의 경제는 순풍에 도출된 듯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 결과 한국은 1987년 1인당 국민소득을 3,218달러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1986년부터 88년까지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무역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 물건을 외국에 팔아서 번 돈이 수입을 해서 갚아야 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한때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외국에서 원조와 빚을 얻어와야 했던 대한민국은 스스로 일어서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런 경제발전에 자신감을 얻은 대한민국.
À la ville de Séoul.
한국은 1988년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인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성공한다. 그리고 88 서울올림픽에 참여한 나라 중에 주목할 만한 두 나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과 소련이 서울에서 열리는 88 서울올림픽에 참여한 것이다. 1988년은 아직 냉전이 끝나지 않았던 시기여서 중국과 소련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의 88 서울올림픽 참여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
제24회 근대 올림픽 대회를 경축하면서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중국과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포함해 전 세계 160개 국가가 참가하면서 88 서울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그리고 이 올림픽을 통해 한국은 비약적으로 발전한 모습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88 서울올림픽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으나 텔레비전을 통해 한국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질투를 느낀 한 사람. 바로 김정일이다. 김정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것이다.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북한의 경제가 더 좋았다는 것은 다들 아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20년도 안 된 짧은 시기에 한국의 경제가 놀라볼 만큼, 아니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을 만큼 획기적인 발전을 한 것인가? 그러나 김정일은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뭔가를 보여줘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그 다음 해에 북한에서 세계 청년학생 축전이 열린다. 그런데 한국에서 치른 88 서울올림픽과 북한에서 치른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의 결과는 하늘과 땅, 천지 차이였다. 한국은 88 서울올림픽 이후 94년까지 연평균 6에서 9%의 고도성장을 이어나간다. 1995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섰고 이후에도 성장을 계속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것이 아니라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한국의 인민들은 보다 자유로운 사회를 원했고 88년 평화로운 정권교체도 이뤄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생겨난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모두 달성한 유일한 국가가 된 것이다. 국제사회는 식민지 지배와 전쟁까지 겪었던 동아시아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을 경이로운 눈길로 쳐다봤다. 그러면서 엄지손가락 지켜세우며 한마디 한다. The Miracle of Han River, 한강의 기적이라고.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 있을 때 북한에서는 어떤 변화가 불고 있었을까? 제13차 세계 청년학생 축전을 치르고 나서 북한의 경제 역시 한국처럼 성장을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북한 당국이 잘 알 것이다. 북한의 경제는 89년 이후 더 심하게 곤두박질 쳤고 나락으로 빠지고 만다. 그런데 북한의 경제가 추락한 건 당연하다는 분석이다. 왜냐하면 인민들을 살리는데 온 힘을 쏟아도 부족할 판에 북한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 하나가 아웅산 테러 사건이다. 김정일은 실권을 잡은 1980년대 이후 한국에 대한 각종 테러 및 공작을 직접 지휘한다. 실제로 한국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한 테러를 여러 차례 감행한다. 대표적인 테러 사건은 두 가지. 1983년 10월 미얀마의 성지 아웅산 묘소에서 미얀마를 국빈 방문한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폭탄 테러를 감행한 것이다. 이 테러로 전두환을 소행했던 고위 간부들을 포함해 17명의 남한 인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이 터지자 미얀마 당국은 즉시 북한군 군관들을 체포한다. 당시 미얀마 당국에 체포된 인민군 정찰국 소속 강민철 상위가 털어놓은 말은 충격적이었다.
우리가 무슨 힘이 갔습니까? 고저 김정일 동지를 시켜서 한 짓이야요.
미얀마 당국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했고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관 요원들에 대해서 출국 명령을 내린다.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낸 북한 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
그때 그 미얀마에서 벌어진 아웅산 테러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북한에 대한 그런 그 제재가 아주 강화됐고 그래서 이제 미얀마하고 원래는 아주 그 국가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 미얀마 석유도 수입하고 서로 상호 관계가 좋았는데 그때로부터 미얀마하고는 완전히 모든 게 단절되고 외교 관계가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거기에 상주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오고 심지어 일반인도 거기에 출장을 갈 수 없게 됐죠. 그러므로써 이게 동남아에서 적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웅산 테러 사건과 관련해 황장엽 전 중앙당 비서는 이 테러가 일어난 직후 북한의 중앙당에서는 서로 자기가 했다며 자랑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찰국 요원들이 체포되고 국제사회의 여론이 나빠지자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전했다. 이 사건 직후 황장엽 선생이 김일성을 만났는데 당시 자리를 함께한 김정일이 이상한 말을 했다고 털어놓는다.
김정일이하고 그때 이제 뭐 내가 뭐 호담이하고 나하고 보면 한마디 대명 이제 김일성이 만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김일성이 나오면서 아 이거 너무 여론이 나쁘구만 우리 시도부에서는 몰랐다고 하면 어떨까 밑에서 자의적으로 했다고 어떨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여름에 김정일이가 아 뭐 여름에서 새파랗게 소리 나서 안 되나 계속 멀다 비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김일성이 다 웃어버렸고
그러니까 김정일은 아웅산 테러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모르는 일이라고 우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웅산 테러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87년 11월 이번에는 더 큰 희생자를 내고 만다. 북한이 한국의 민간 항공기인 칼기를 폭파한 것이다. 이 테러로 중동에서 일을 하다 귀국하던 100여 명의 한국 노동자들이 전원 사망하고 만다. 갈기 사건 역시 김현희가 체포되면서 김정일의 친필 지시로 벌어진 테러라는 것이 밝혀진다. 도대체 북한은 왜 죄 없는 민간인을 살해했을까? 김현희 씨의 증언이다.
칼기를 테러함으로써 전 세계가 칼기를 타면 위험하고 이 올림픽을 고개 갖다가는 뭐 잘못된다. 그러니까 올림픽에 참가하지 불안하게 생각하고 나만을 네. 그래서 올림픽을 참가하는 걸 보이콧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1월 29일 날 한다고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88 서울올림픽을 방해하기 위해 한국의 민간 항공기를 폭파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북한은 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라갔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점점 고립되기 시작한다. 북한 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
칼기 폭파 사건은 사실 그 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막기 위해서 북한에서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인데 그게 87년 11월 그때인가 하여튼 두바이로부터 이제 출발했던 칼기가 폭파됐죠. 이런 것으로 해서 미국이 우선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고 그래서 북한의 그런 그 국제적인 또 외교적인 압력이 가해지고 장기간 많은 고립을 겪어왔는데
들으신 대로 테러를 통해 북한이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국제적인 인식만 나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북한은 국제적인 흐름을 읽는 데는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식 사회주의만 외쳤지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북한이 한국을 어떻게 하면 테러할까? 온통 그곳에만 집중하고 있던 바로 그 시기.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에만 목을 메고 있던 바로 그 시기. 1980년을 전후로 세계사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各位 대표, 중국공산당 第18次全国代表大会现在开幕.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등서평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제3차 전체 회의에서 역사적인 노선 전환을 선언하며 본격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다. 등서평의 개혁개방정책은 1992년 남순 강화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지 않으면 오직 죽음으로 가는 길뿐입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 북한의 경제가 추락하고 있을 때 이웃나라 중국은 1978년부터 시작한 개혁개방 정책으로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북경의 문이 열렸고 상해가 세계 상인들을 향해 손짓했다.
상해, 世界发展最快的超级城市.
김정일이 천지개벽에 비유한 도시 상해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도시는 끊임없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경제만 발전한 것은 아니다. 등서평은 개혁개방에 방해되는 제도와 사상을 폐지시켰다.
우리는 노선 전환을 했습니다. 이제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인민들은 교조주의자로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각종 개혁을 실시하는 데 있어 인민공사 같은 모택동 시대에 있었던 경제제도는 폐지시키겠습니다. 농민들의 개인부업과 자유시장을 허용하겠습니다. 농업생산책임제를 실시해 농민들 각자 협동농장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고 개인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물 중 일부분만 국가에 내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으니 중국의 농촌에도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은 다들 아는 대로 성공한다. 등소평이 성공한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것은 농업정책. 등소평은 비록 농민들에게 토지 소유권은 주지 않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줘 사실상 개인농 제도로 전환한 것이다. 그 결과 1978년 이전 26년 동안 중국의 농업 총 생산량의 평균 성장률은 2.6%에 불과했지만 농업개혁 이후 1978년부터 10년 동안은 6.5% 성장을 달성한다. 농민들의 소득도 1978년부터 1984년 사이에 평균 2배 이상 증가한다. 등소평은 농업개혁과 동시에 자본주의 국가들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선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돈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할 것입니다. 자본주의 국가들로부터 자금과 기술 도입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경제특구를 지정해 경제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1980년 8월 심천과 주해를 경제특구로 지정한다.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다. 그 후 광동성 산두, 복건성 함운, 해남도를 포함해 5개의 경제특구가 조성돼 중국의 경제는 마치 날개를 단 듯 성장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김일성 김정일 부자다. 북한 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해서 북한은 처음에 완전히 그 수정주의고 계량주의라고 이제 많이 비판했습니다. 공산주의적인 그 막 이념을 저버린 그런 그 자본주의적 투항이라고 이제 비판하면서 북한은 그걸 절대 그 수용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게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이런 그 자기 독재 체제, 말하자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더욱더 고수하려고 애쓰고 그런 중국으로부터의 그런 개혁개방 정책이 이런 국민들 속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런 차단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인한 그 중국의 발전을 김정일이 몇 번씩 중국에 가서 보고 거기 가서는 칭찬을 하고 들어와서는 그것을 오히려 차단하는 그런 정책을 쓰므로써 북한이 지금까지 아무런 경제적인 발전과 개혁 변화를 이루가지 못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당시 개혁개방에 성공한 중국이 북한을 향해 개혁개방을 권했던 사실 알고 있는가? 당시 중국은 북한을 향해서도 함께 개혁개방으로 나가자고 했다. 하지만 김일성과 김정일은 거부하고 만다. 아니,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등소평식 개혁개방의 핵심은 사상해방, 즉 모택동 사상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반면 북한의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의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았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는가? 데일리 NK 통일전략연구소 손광주 소장.
등소평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력이 마오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화혁명 12년 동안 등소평은 크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인민들의 편에 있었죠. 그래서 등소평의 권력은 마오를 승계는 하긴 하지만은 인민으로부터 나왔다는 권력의 정당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민들, 중국 인민들은 사인방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었다. 사인방들의 행실이 아주 나빴지 등소평은 피해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소평의 권력은 인민들로부터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등소평은 사상에서 해방 실사구시를 정확하게 모토로 내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김정일은 아버지 권력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그리고 김일성 유일사상 체계를 만들었죠. 수령 절대주의 체계의 독재 체계를 이거를 설계하고 건설을 했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김정일이 사상에서의 해방을 부르짖는 순간 자신은 김일성의 후계자로서의 권력을 지배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김정일 입장에서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들으신 대로 중국의 등소평은 모택동이 아닌 인민들한테서 권력이 나왔지만 북한의 김정일은 달랐다. 삼척동자도 다 알다시피 김정일의 권력은 아버지 김일성한테서 나온 것이 아닌가. 김정일의 입장에서 사상해방은 곧 김일성을 부정하는 것이니 중국처럼 개혁개방으로 나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을까. 김정일은 등소평을 아주 싫어했다고 전해진다.
김정일이 그 이후에 등소평의 개혁개방에 대해서 비판한 내용들을 보면 분명합니다. 등소평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고 비판의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비난의 수준이고 쌍욕도 많이 했습니다. 1997년 연초에 등소평이 사망하게 되는데 등소평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이 평양에 있는 중국 대사관에 조문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김정일은 등소평을 적대시했죠. 그 말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을 적대시한 거나 한 거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정도로 이제 등소평을 싫어했으니까.
북한의 김정일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일으킨 등소평을 너무도 싫어해 그의 장례식에 조문조차 가지 않았던 것이다. 김정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개혁개방에는 관심이 없었다. 북한이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던 시기, 또 한 나라에도 개혁개방의 바람이 강하게 불었으니 사회주의의 본고장이라고 하는 구소련, 러시아다.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가 1985년 개혁개방을 선언한다. 웬남도 1979년부터 신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제한적인 범위지만 경제개혁 조치를 단행한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거친 후 1986년 도이모이라는 본격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을 때 김정일은 뭘 하고 있었을까? 김정일은 오직 권력 강화에만 매달렸다. 이를 통해 수령의 권력은 더욱 커졌지만 그만큼 인민들의 자유와 권리는 박탈당했고 수령 절대주의 체제를 지탱하느라 국가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로 추락하고 있었다. 또한 김정일은 변화를 요구하는 세계의 흐름에는 눈과 귀 모두 막고 살았다. 세계와 단절한 채 살아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들이 귀와 눈을 막고 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우리 후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변화를 읽는 것은 능력이다.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읽는 것은 지도자의 능력이자 의무다.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80년대 말 국제적으로 새로운 흐름이 움직이고 있음을 파악한다. 사회주의 나라들이 앞다투어 개혁과 개방을 내세운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1988년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그해 7월 7일 북한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교류를 촉진할 것임을 선언하게 된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김영환 연구위원.
88년에는 이미 남북한의 체제 경쟁에서 남한의 확고한 우위가 확인된 것이다. 그때 84년 기준으로 남한이 1인당 GDP가 $2,300였다면 88년에는 그것이 거의 두 배 정도 늘어서 이미 $4,000 정도 됐고, 북한은 실질적인 그 GDP 내용이 뭐 발표되진 않았지만 아마 $2,000에서 $1,500 정도로 축소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8년의 77선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전두환 중후반기의 급속성장을 배경으로 체제 전 경쟁 승리 선포 시기나 마찬가지인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월성을 기초로 한 포용력을 과시하고 적극적인 북방 정책을 편 그런 출발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선언한 77선언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남북한 자유왕래 및 남한과 사회주의권의 관계 개선 협력.
이른바 북방 외교를 강력하게 표방한 77선언은 1989년 사회주의 국가들이 연이어 붕괴되면서 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 성과. 45개 국가들과 수교 체결. 수교한 나라의 인구수 17억 명. 한국의 대외적인 위상 상승.
그랬다. 한국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고립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는 공산권의 붕괴를 미리 예측하고 선도적으로 공산권과 외교 관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세계의 흐름을 정확히 읽은 것은 노태우 정부의 능력이다. 노태우 정부의 능력은 1989년에 이어 90년에도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드러나는 것은 한순간이다. 1989년 11월 9일 동독과 서독을 가로막고 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다. 그리고 다음해 10월 3일 독일은 분단 41년 만에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 통일 독일의 변화는 시작에 불과했다. 동유럽 여러 나라들의 민주화 바람이 불었고 1989년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 웬그리아, 체스코, 폴스카, 로마니아가 잇따라 무너졌다. 특히 로마니아 차우세스크의 최후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 큰 충격을 주게 된다.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낸 북한 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
특히 북한이 충격을 준 것은 로마니아 차우세스크의 그 사설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북한은 보면서 사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많은 쇼크를 받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웠느냐.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들에게 붕괴된 기본 원인은 바로 외국의 자본주의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지 못한 데로부터, 또 한쪽으로 강한 통제를 못한 데로부터 저런 현상이 일어났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오히려 통제와 이런 그 처벌을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데 힘을 썼죠. 그래서 결국은 자본주의 문물이 들어온 것을 더욱더 철저히 막고 외국의 이런 방송 라디오를 차단하고 또 특히 이런 잡지나 이런 모든 출판물을 차단하고 이러고 사소한 국내에 이제 사람들의 사소한 발언을 범죄시하해서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한 각종 감옥에 잡아였고 가혹한 통제를 통해서 이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로마니아 군부가 독재자 차우세스크를 총살한 것에 교훈을 얻기는커녕 이 모든 결과가 자본주의 때문으로 몰아붙인다. 그래서 문을 열기는커녕 오히려 더 꼭꼭 걸어잠궈버린다. 공산권의 붕괴가 가져올 파장을 축소시키기 위해 외부의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동시에 동독에 파견했던 유학생들도 모두 소환해버린다. 동일교육원 원장을 지낸 박상봉 전 원장.
북한은 상당히 많은 동독에 상당히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동독이 붕괴되고 동유럽 체제가 개혁개방으로 전해는 과정에서 유학생들 다 불러들였죠. 그래서 다 강제 소환시켰고 이것이 이제 독일 언론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동독의 유학생 친구들이 데모를 했었죠. 우리 동료였던 왜 북한 유학생들은 왜 돌아오지 않느냐. 아, 그런 것 일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동독 유학생 중에 우리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전철우가 동독 유학생이었었죠.
문을 닫는다고 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멈춰지지는 않는다. 북한이 유학생들을 소환하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소식을 차단하는 그 순간에도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다. 1991년에는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까지 무너지고 만다. 소련의 몰락은 곧 사회주의 이념의 실패를 의미한다. 그래도 북한은 요지부동, 세계의 흐름을 외면했다. 반면 한국은 발빠르게 움직여 1990년 9월 30일 구소련, 러시아와 수교를 맺게 된다.
나와 골바초프 대통령은 한국과 소련 간의 두 나라 관계의 정상화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구소련, 러시아와 국가적인 수교를 맺자 북한은 격렬하게 항의한다.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
중국과 여튼 이 한국의 외교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개되어 있는 그 자료들을 바라보게 되면 세바르나제 당시 소련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지도자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북한 지도자들은 우리도 이렇게 되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북한이 아무리 항의를 한다 해도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맺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요 역사다. 세계적인 흐름과 역사는 거스를 수 없다. 그리고 1992년 또 하나의 거센 흐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1992년 이른봄 북한의 외교부장 김영남이 급하게 중국을 방문한다. 김일성이 직접 보낸 인물이다. 다급한 상황인지 김영남은 곧바로 등서평을 마주한다.
등서평 주석동지, 내륙 김영남이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남조선이 수교를 맺는다는 얘기가 들려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렇소.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
등서평 동지, 한중수교,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까?
맞소.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접어들었소.
그렇다면 정식 수교만큼은 1년만 연기해 주십시오.
그럴 순 없소. 가서 김일성 동지에게 전하시오. 안중 수교는 예정대로 진행될 거요. 이건 내 뜻이기도 하지만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소. 물길은 따라가는 것이지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요.
92년도에 그 수교를 해야 되겠다고 북한 김일성 김정일에게 이제 중국 대표단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북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대단히 분격하고 우리 동맹국으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거 하지 말아달라. 그런데 중국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사정으로 해서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북한에서는 그럼 다 1년만이라도 좀 연기해달라. 그래도 그것도 역시 중국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은 그때 철저히 뭐인가 92년도면 벌써 계획 개방을 해서 적어도 한 10년 가까이 발전하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정말 한국과 수교가 필요하고 자기들의 그 경제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서 북한에 매달려서 계속 그냥 그런 관계만 유지한다면 자기들의 경제 발전이나 이런 에 대해서 지장을 받기 때문에 북한의 요구를 거절했죠.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낸 북한 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의 증언이다. 그리고 1992년 8월 2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정책 또 덩샤오핑 전 주석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1992년 8월 24일 베이징에서 한중 양국은 공동성명에 서명함으로써 수교를 맺습니다. 1992년 9월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했고 1995년 장쩌민 전 국가주석도 방한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해결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한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맺는다. 한중 수교로 김일성, 김정일은 중국에 상당한 배신감을 느꼈고 큰 충격을 받는다. 그 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크게 악화된다. 표면상으로는 동맹관계를 유지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적잖이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단적인 예로 1992년 양상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2000년 5월 김정일의 비공식 중국 방문이 있기까지 8년여 동안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온 양국 정상 간의 교환 방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때라도 북한이 세계적인 흐름을 제대로 잇고 개혁 개방에 참여했다면 그랬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 북한은 세계적인 변화에 귀를 막았고 스스로 고립을 초래하고 말았다. 전 통일교육원 박상봉 원장.
북한은 이러한 당시의 역사적 흐름이 소위 자유, 민주화의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체제 전환이라고 한다면 이것에 동승하지 않고 이를 역행하는 그러한 정책을 고집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외교적인 고립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우리가 소련과 중국과 잇따라 외교관계를 수립함에 따라서 북한은 정말로 치명적인 그러한 충격을 받게 됐고 외교적으로 고립된 그러한 상황을 당시에 맞았다고 봅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고 중국이나 웬남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것은 경제적인 실리를 중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1991년부터는 북한과 교역을 할 때 사회주의 블록경제의 틀 속에서 유지해온 구상무역, 즉 외환을 개입시키지 않고 순수한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하는 구상무역을 포기하고 대신 돈으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화결제를 요구한다. 소련도 기존의 우호 가격을 없애고 철저하게 경제의 논리에 따라 북한과 무역을 하게 된다.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
원래 이 냉전 당시에는 소련이 공산권의 맹주국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소련이 북한이라든지 이 동구권의 위생국가들에게 많은 물자를 무상으로 원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석유, 원유 같은 경우에도 석유 같은 것들도 무상으로 많은 원조를 했죠. 했고 다른 어떤 그 물자들에 대해서는 우호 가격이라고 해가지고 국제 시장 시세보다도 더 싼 가격으로 사실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89년 말, 90년 초 이 소련의 경제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소련이 더 이상 북한에 대해서 과거처럼 이러한 관대한 지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내부적으로도 경제 사정이 어렵고 외부적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가 더욱더 어려워졌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한 북한은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보내주던 원조도 사라졌고 무역에서 누렸던 혜택도 사라지고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시장도 사라지고 북한의 경제는 날개 잃은 추락을 계속하고 있었다. 국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의 김정일도 알았을 텐데 그는 왜 도대체 왜 세계사적인 흐름을 거부했을까?
주체 심령위협 수행에서 결정적 조언을 이룩하기 위한 중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
1991년 5월 5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이 자리에서 김정일은 책임 일꾼들에게 담화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이다.
이 글은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있는데 대처하기 위한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대내외에 천명한 글로 평가된다. 이런 담화를 발표할 정도로 김정일의 당시 심정은 불안했다. 90년 독일의 통일, 그리고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김정일이 받은 충격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컸다고 전해진다. 누가 봐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당시 김정일은 놀란 가슴을 애써 숨기며 겉으로는 태연한 척 구호만을 발표했다고 한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조선민족 제일주의, 조선식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
아마도 김정일은 충격을 자제할 수 없었던 것 같다. 1992년 1월 3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꾼들과 나누었던 담화 형식의 글.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에서도 그의 심경을 나타냈다. 그러나 김정일은 구호만 외쳤을 뿐 세계사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었다. 세계사의 흐름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고 역사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었다.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된 것은 역사 발전의 기본 흐름으로 볼 때 일시적인 현상이 지나지 않는다. 동유럽 국가들은 주체와 자주를 지키지 못했고 소련에 예속되는 노선을 걸었기 때문에 붕괴되었다. 외부의 자본주의 풍조를 철저히 차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붕괴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걸고 더욱더 철저한 통제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그들이 부르짖은 것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외치면서 우리는 우리식대로 한다. 이런 뭐 다른 나라들이 다 변화되거나 이런 전복되는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켜나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것을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다른 나라들의 이런 충격으로부터 오히려 국내 국민들을 통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것으로 외부의 영향을 막았죠.
북한 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의 증언처럼 김정일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독재를 더욱 강화했고 개혁개방 대신 나라의 문을 잠궈버리는 길을 택한 것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을까? 그런데 이미 그 당시 북한에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가 철저히 통제됐고 김정일의 독재체제가 매우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붕괴에 따른 동요는 없었다. 다만 북한 내부에서 일부 고위층들 사이에서만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소식이 전해졌고 앞으로 북한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이런 조심스러운 의견도 잠시 김정일은 개혁 개방에 대한 생각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해 고삐를 바짝 조이기 시작했다. 사상 교육을 더 철저하게 시킨 것이다. 북한에서 외화벌이 일꾼으로 활약했던 김대성 씨.
그 사회주의가 붕괴되니까 사상진지가 이제 결국 이제 이웃 결국은 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중국이 이제 남한과 수교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북한도 이제 지도부 내부는 엄청나게 이제 그 위기를 느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위기감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원래 이제 김정일도 그때 노작이 이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아주 그걸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이제 그걸 공부시켰는데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건 이제 이론으로서의 사회주의가 이제 붕괴한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가 가는 과정에 수정주의자들에 의해서 일시적인 이제 난간에 불과할 뿐이고 사회주의는 이제 그 역사적 이제 진리성, 과학성으로 인해서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제 김정일이 이제 노작을 내놨다고 했는데 달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사상 학습을 많이 시켰죠.
사상학습을 철저하게 시키는 동시에 김정일은 간부들이 개혁개방에 대한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했다. 그러면서 줄곧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허위선전에 주력했다. 김정일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중앙당 조직 지도부의 교조주의자들은 김정일이 좋아할 말만 골라서 했다.
경제실무자들이 지금 조선 경제가 뭐 어렵니 어쩌니 세계 청년 학생 축전 때문에 더 어려워졌니 어쩌니 하는데 그런 태도는 패배주의야요.
혹시라도 북한의 경제를 걱정하는 인사들이 지나가는 말로라도 한마디 하면 즉각 문책을 당했다. 당시 당 중앙위원회 경제 담당 비서로서 정치국 위원이었던 김환은 과학원 연구사가 했던 한마디.
중국에서 하고 있는 가족 도급제, 그거의 장점이지요.
이 말을 제때 제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정무원 부장으로 내려앉았다. 또 김정일의 216고시를 담당했던 선전부 부부장 역시 쫓겨나고 말았다. 지나가는 말로라도 한마디 잘못하면 즉시 쫓겨나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개혁개방에 동조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살 행위였으리라. 북한 민주화위원회 홍순경 위원장.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었지만 그 한마디 그런 것은 그런 게 발각이 되면 그대로 그 처벌되고 좌천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내부에 정말 적지 않은 고위층들이 북한 정권을 유지하자면 적어도 개개방으로 나가야 한다. 이런 공감대는 다 형성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누구도 개혁개방에 대해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말을 못한다고 해서 필요성까지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런 분위기를 김정일 역시 눈치채지 않았을까. 김정일은 중국이 개혁개방에 성공을 하자 이상하게 예술정치라는 것을 시도한다. 북한 인민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던 것.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김정일은 인민들을 통제하는 동시에 그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보천보 전자악단과 왕재산 경음악단을 앞세워 이른바 예술정치를 펼친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 외국 음악을 가미한 공연을 선보이는데 음악의 디스코풍을 가미하고 이전에는 치마저고리만 등장하던 무대에 드레스를 입은 여배우가 등장하는 등 가히 파격적이었다. 사회주의 지키세, 휘파람, 장군님은 명사수 같은 노래들이 유행했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음악단의 활동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북한에서 외화벌이 일꾼으로 활약했던 김대성 씨.
화려한 게 아니고 이거 완전히 북한에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양상의 뭐 의상도 그렇고 이제 뭐 보천보 전자악단의 전자악기라는 것도 이제 북한 주민들이 처음 접하는 디스코풍의 이제 그런 음악 그 음악 이제 형식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신선하고 새로웠고 그리고 이제 보천보 전자악단 같은 경우에는 노래도 이제 다 이제 새로운 노래들 전자음악으로 이제 새롭게 나오니까 그때 이제 북한이 이제 뭐랄까요 음악의 이제 최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나온 예 90년대 초반에 나온 음악들. 지금도 이제 북한의 가장 명곡들이 그때 나왔어요. 이제 90년대, 91년, 92년, 3년. 요 사이에 그만큼 이제 북한 주민들이 마음을 사로잡았고, 온 이제 주민들이 뭐 넋을 다 이제 끌어다 거기다 딱 집중시켜놨어요. 그때.
화려한 무대는 북한 주민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펼친 예술 정치라는 것은 경제 악화와 사회주의 붕괴라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낙관을 심어주기 위한 눈가리개 속임수라고 보면 될 것이다. 그러는 중에도 북한의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1994년 지방에서부터 배급이 끊기기 시작했고 하나 둘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겼다. 비극이 시시각각 닥쳐오고 있었지만 김정일은 자신의 독재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95년부터 98년까지 북한에서는 3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다. 자그마치 300만 명이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다. 300만 명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대참사요.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비극이다. 왜 이렇게 많은 생명이 굶어 죽어야 했을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 다음 시간에 그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드리겠다. 자유조선방송 특집 실화방송 10부작 역사의 진실 제7부 세계사의 흐름을 거스른 김정일 기획 자유조선방송 음악 박복규 기술 구본숭 취재 강신삼 김보연 박성국 구성 서연희 제작 김민수 출연 이희탁 최연철 김경희 권도일 해설 유강진 다음 시간에는 제8부 죽은 수령과 맞바꾼 300만 명의 생명을 보내드립니다.